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이 나고요. 흥분이 됩니다. 그럴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위대한 책인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 계시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며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귀한 것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도바울이 변화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박해자 사울을 사도바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권 중에서 13권, 거의 반에 해당되죠? 13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책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 생각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터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고 나름대로 수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많이 괴롭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쁨 가운데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이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7절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전에는 이 루터는 선행을 통해서 또는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분이 깨달으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그가 제대로 참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로구나 그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 외에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로마서를 누구에게 쓴 것이냐? 즉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도바울이 썼을까요? 그 책의 제목이 이미 말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썼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이 이름을 들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 부부 들어보셨죠?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사도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겠지만은 그리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들을 전체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그 목적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세워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다음에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방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에 왜 가려고 하는가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 경고케 해주고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두 구절이요,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까? 여기 특정한 구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순수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번제에 사용되는 그 짐승들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또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고 누구라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 그것도 역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이사야, 미가, 스가랴 이런 구약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그거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죠. 더 모르죠, 우리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필요성은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가 왜 생겨납니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안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구원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 그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했다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이방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른에게도 해당이 되고 아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부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배운 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못 배운 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다 해당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어떻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하라든가, 또 죄를 많이 졌으니까 고행을 하라든가, 또 수행을 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어려워요? 와, 저는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믿을 거냐 말까? 이거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딱 이 한 가지,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를 변화시킨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 참 뭔가 나도 구원받고는 싶은데 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 계시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터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어요.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사도바울처럼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이에 사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의식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책임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들도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책임의식, 빚진자의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5절 끝부분에 보시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대충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교적 번역을 더 잘 해놓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여기 eager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은 열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정,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망 우리들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사도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는 창피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는 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재판장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지요.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전혀 수치스럽다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웠어요.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은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사도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자의식, 책임의식이 강하든가 아니면 간절한 열망이 있든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이 있든가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입 딱 닫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고 변화되셨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